사랑하시는 여러분, 현 시국이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한 어찌 보면 팬데믹이라고 하지만 우리가 영적인 전쟁을 하고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마음껏 예배하지 못함이 못내 아쉽고 이번 주일이면 풀리고 4월 마지막 주일부터 장년부 그리고 주일학교 예배가 온전히 정상화될 것을 기대했지만 지금 뉴스되어지는 그런 내용들을 보면 또 기다려야 한다 이렇게 이야기가 되고 있어서 못내 마음이 아쉽고 이럴 때 어떻게 주님의 교회를 이끌어가야 될 것인가 한 번 더 묵상을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조크가 나오지 않았는가 싶어요. 그도 그럴 것이 이번 부활주일을 전국의 교회들이 아마 전 세계의 교회들이 제대로 예배하지 못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나온 조크라고 보는데 이제 부활하시려고 주님께서 돌 무덤의 그 문을 이렇게 열려고 그러는데 방역팀이 지금 소독하니까 조금 이따 나오시라고 예배들이 다 제대로 드려지지 않으니까 이런저런 조크들이 나오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저도 그렇고 여러분 직장생활도 그렇고 사업하시는 분들도 그렇고 적지 않게 어려움이 있고 지금 당하는 어려움보다 앞으로 당하게 될 어려움들이 훨씬 더 크다라고 하는 전망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럴 때 우리 성도들에게 목사는 어떻게 설교를 해야 될 것인가? 어찌 보면 두려워 떨고 있는 우리들의 입장일 터인데요. 이럴 때일수록 우리들은 어떻게 신앙생활을 가다듬으며 이렇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 한 번 더 생각해 보지 않을 수가 없어서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바로 전날 밤 제자들 두려워 떨고 있는 제자들에게 말씀해 주신 것 아니에요. 요한복음 17장이 그 말씀을 여러분들과 함께 상고하면서 서로 위로하고 격려하는 시간을 가져야 되겠다 해서 오늘 말씀을 나누어 보게 되었습니다. 아마 2000년 전 사람들이 지금 우리한테 와서 목과 귀 그리고 교회당 지붕 위에 걸려있는 십자가를 보면은 상당히 의아해하지 않겠는가 생각을 합니다. 이유는 그 사람들은 그러기에 저건 저때 우리의 사형틀이었는데 그 사형틀도 아주 흉악한 사람들을 처형하는 잔혹한 사형틀이었는데 아니 저걸 걸고 달고 붙이고 이게 말이 되느냐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 만약 우리가 지금 이렇게 지내다가 200년 정도 이제 지났어요. 뭐 그때 다 이제 우리가 저세상 사람이 되었겠습니다만 그때 우리가 이곳에 왔는데 어떤 사람들이 그 전기 그 있잖아요. 그 의자, 그다음에 교수대 하는 그 교수용 이런 것들을 막 조그맣게 만들어서 달고 다니고 붙이고 다니고 그런다면 우리 또한 어떻게 생각을 하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우리가 목에 걸고 귀에 달고 또 붙이고 또 높이 세우는 데는 우리는 그 십자가의 의미를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십자가와 부활이 기독교의 핵심이라고 하는 것을 그 누가 부인하겠습니까? 우리는 그 십자가를 그리고 그 부활을 믿고 따라가는 사람들입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부활 주일인 것을 기념을 했는데 그 기념하고 난 다음에 아직도 우리의 형편과 처지는 이 팬데믹 현상으로 인해 가지고 이게 뭐 유행병처럼 너무도 조심하고 너무 그래서 이 조심함이 영적인 면에까지 이렇게 영향을 미쳐서 예배하고 하나님을 경배하는데 우리 나름대로 조심하게 되는 이때에 요한복음 17장을 살피면서 그 가운데 들어있는 예수님의 열정을 여러분들이 소개하고 특별히 오늘 다섯 개의 예수님의 기도를 여러분들이 소개하려고 하는데 그 기도 속에 담겨져 있는 우리 주님의 소망을 여러분들과 나눠보려고 합니다. 이 기도는 2000년 전에 하신 기도이지만은 이 기도 안에는 그냥 지금도 우리 가운데 하고 계시는 기도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20절 말씀인데요. 내가 비옵는 것은 이 사람들만 위함이 아니요 또 저희 말을 인하여, 여기서 저희는 이제 제자들을 통해서 또 제자들이 생기고 또 제자들이 생기고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저희 말을 인하여 나를 믿는 사람도 위함이니, 여기서 나를 믿는 사람은 누구를 말할까요? 그 후로 예수를 믿어서 지금 이제 우리에게까지 이게 이르게 된 거란 말이죠. 여러분들을 위하는 기도가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이 요한복음 17장에 담겨져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지쳐서 기도할 힘도 잃었을 때, 너무도 안타까운 나머지 눈물이 빗물처럼 흘러내릴 때, 여러분들이 너무 심에 겨워서 홀로 앉아서 울고 있을 때, 우리 주님께서 하신 이 기도가 바로 우리 가운데 힘과 능력으로 함께하게 될 것이라는 믿음으로 오늘 이 말씀을 나눠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과거에도 현재에도 미래에도 능력 있게 작용하게 될 것을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 주님은 어떠한 기도를 그 당시 떠난다고 하는 십자가를 앞두고 있는 예수님 앞에 두려워 떨고 있는 제자들을 향해서 하셨단 말인가? 그 첫 번째가 15절에 나와 있습니다. 내가 비옵는 것은 그들을 세상에서 데려가시기를 위함이 아니요 다만 악에 빠지지 않게 어떻게요? 보존하시기를 위함이다 하는 겁니다. 여기서 보존한다라고 하는 말, 이 테레오라고 하는 단어는 지켜준다, 보호해준다 이겁니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 우리 주님께서 그렇게 기도하셨어요. 그 기도는 지금도 이 코로나19로 인한 여러 상황적 변화 앞에 어떻게 해야지?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지? 나름대로 생각에 잠겨있는 여러분들을 향해서 우리 주님께서 하나님 이 백성들을 보호해 주세요. 이 백성들을 지켜주세요. 여기 이 보존하시기를 요 테레오라고 하는 이 단어는 이렇게 이해하셔도 좋아요. 당시 헤롯이 말해요. 어떻게 하면 자기의 정치적 위상을 좀 더 세워나갈까 생각하다가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가두면은 당시 대다수의 이 정통 유대인들이 좋아하고 막 박수치고 그럴 것을 알았어요. 그도 그럴 것이 야고보를 한번 처형을 했는데 사람들이 좋아가지고, 사실 당시 유대인들이 헤롯을 좋아하지 않았거든요. 헤롯이 정통 이 히브리 가문이 아니기 때문에, 이둠의 쪽 사람이기 때문에 좋아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헤롯이 하는 그런 일들로 인해 가지고 사람들이 박수를 보내니까 이 헤롯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오라고 그래가지고 감옥에 가뒀습니다. 가두고 나서 그냥 가둔 것이 아니라 군사들을 지켜가지고 절대적으로 도망하지 못하게끔, 절대적으로 다른 데서 들어와서 이 가둔 사람들을 데려가지 못하게끔, 우리가 흔히 철통 경계한다고 그러잖아요. 그런 의미가 지켜준다는 말입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지키실 것인데요, 어떤 때는 천군 천사를 동원해서 여러분들을 도우실 거고요, 어떤 때는 여러분 옆에 여러분들의 친구를 통해서, 여러분들의 지인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상사를, 여러분들의 부하 직원들을 통해서,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보호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여, 저들을 보존하여 주옵소서. 지금이야말로 이 기도가 우리 가운데 더더욱 와 닿아야 돼요. 여러분들이 아마 그렇게 기도하실 줄 믿어요. 하나님, 이 교회를 보존해 주세요. 하나님, 이 민족을 보존해 주세요. 하나님, 우리의 남북관계를 보존해 주세요. 하나님, 지켜주세요. 아니에요, 여러분. 그런 기도가 맞지요? 그렇게 기도하고 계시죠?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지키시고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역경을 만나게 되어져 있어요. 건강의 이상이든 경제의 이상이든 사고의 위험 가운데 우리가 빠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해 주신다고 하는 것은 그 모든 것들이 우리의 삶 속에서 비껴가게끔 보호해 주신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보존하시고 우리를 보호하신다는 것은 그 가운데서 힘있게 좌절하지 않고 당당하게 일어설 수 있도록 축원합니다. 그런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지키셔서 똑같이 전 세계가 맞이하는 이 코로나19 바이러스에 대한 위협이요 영향력이지만, 안 좋은 효과, 안 좋은 결과가 우리 가운데 예측되고 있지만, 그 가운데서도 우리 하나님 기도하셨어요. 우리 주님 기도하셨어요. 우리를 보호해달라고, 우리를 지켜달라고. 그렇게 여러분들이 이겨 승리하게 되실 줄로 믿습니다. 김석균 목사님이 지은 찬송시에 보면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불평하지 말랬어요. 이유는 고난의 뒤편에 있는 주님의 축복을 미리 보면서 감사하자는 거였어요. 왜 이런 슬픔 내게 찾아왔는지 원망하지 말랬어요. 그 원망하지 말은 이유는 이 일이 있은 후에 더 많은 것으로 채우실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믿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러므로 여러분, 어떠한 어려움이 여러분 가운데 찾아온다 할지라도 저 또한 마찬가지예요. 요즘에 저한테 이렇게 오는 그 정보들을 보면은 뭐 이런 통계예요, 이런 연구예요. 다 교회적인 그런 내용들이잖아요. 이 코로나19 이후의 교회의 모습이 나오고 보여주고 나한테 주는 그러한 어떤 자료들, 희망적인 자료가 죄송하지만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도. 다 이렇게 힘들어질 거래요. 다 어떻게 될 거래요. 함에도 불구하고 저는 당당하게 일었을 수 있는 것은 교회는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주님의 교회를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요 믿음 때문이에요. 요 믿음. 그렇듯이 여러분, 여러분들을 여러분의 삶 속에서 주님이 나를 지키실 거라고, 주님이 나를 붙으실 거라고, 세상에서도 비 온 후에 땅이 굳어진다고 표현하잖아요. 항상 성경을 보면 힘들고 어려운 일들을 우리가 겪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더 좋은 것으로 채워주신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여러분 바라보세요. 오늘 성경에서 우리 주님 그렇게 지켜주시겠다 말씀하셨으니까 여러분들을 분명하게 과거에도 지키신 하나님, 현재에도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21절의 기도의 내용을 볼 수가 있는데 이 내용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저희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여기서 중요한 것은 뭐냐면 하나가 되게 해달라라고 하는 기도입니다. 이 하나가 된다라고 하는 이 말이 참 의미가 있는데요. 이걸 다르게 표현하면 여러분, 우리는 혼자 살 수 없다는 거예요. 당시 제자들이 사분오열되어져 있었고요. 사분오열되어져 있었던 것은 속 안에 꿍꿍이 속들이 있었어요. 내가 이거 해야지. 나한테 이런 유익이 있겠지. 누가 더 크냐, 누가 더 크냐, 누가 더 크냐, 이런 것 가지고 제자들이 옥신각신하고 있었거든요. 그때 우리 주님 기도하신 거예요. 아버지, 아버지와 내가 하나인 것처럼 저 제자들도 하나가 되게 해주세요. 여기서 하나가 된다고 하는 말은 뭘까요? 우리가 서로 관계를 갖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도 있지만 우리 사이에 관계들이 있습니다. 이 관계 속에서 우리는 하나됨을 경험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 하나됨이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설명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한 아이가 태어났다고 보자고요. 그 아이가 태어나서 혼자 어른이 되어져 갑니까? 부모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형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학교를 다니면서 친구가 있고 선생님이 계십니다. 교회에서 보면 성도들이 있어요. 이렇게 우리는 서로 도우면서 서로 협력하면서 자라나게 되어져 있고 그 가운데서 사회성을 발휘해 나가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라고 하는 것을 또한 이렇게 설명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이 세상에서 강한 구조, 가장 안정적인 구조를 삼각형 구조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삼각형 구조가 가장 안정적이다 이런 표현들을 쓰는데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너와 나라고 하는 직선의 구조가 있습니다. 이건 안정적이지가 못합니다. 그런데 그 꼭지점을 하나 놔야 됩니다. 그래서 삼각형을 만들어 놔야 되는데, 나가야 되는데, 너와 내가 있으면 그 꼭지점에는 하나님이 계셔야 됩니다. 그래서 삼각형을 이뤄야 진정한 우리가 될 수가 있는 거예요. 요와 같은 관계를 여러분들이 만들어 가시는 것,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가정도 마찬가지예요. 항상 그래서 너와 나와의 관계인데 요 관계가 좀 더 안정적으로 나가기를 원한다면 삼각형 구조를 만들어 가시는데 그 꼭지점은 하나님이 되셔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나를 붙드시고 나를 인도하시고 그 하나님을 중심으로 우리가 형성되어질 때, 그때 어떠한 사단의 역사뿐만 아니라 이 세상에 어떠한 도전이 우리 가운데 온다 할지라도 사랑하는 여러분, 힘있게 이겨나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님은 이 사실을 아셔서 제자들에게 그렇게 기도하신 거예요. 한데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교회를 다니고 성경을 읽고 찬송을 하고 예배를 한다고 해서 진정한 성도다 이렇게 다 볼 수는 없는 거죠. 어느 분은 자동차에다가 물고기 모양도 붙이고 또 기독교적 방송 그 채널 스티커도 붙이고 다니고 그러시더군요. 그런다고 해서 다 성도가 아닌 것처럼 말입니다. 교회를 몇 년 다녔는가, 나는 모태신앙이다, 이래가지고 진정한 예수의 사람이다 이렇게 볼 수만은 없단 말이죠. 말인즉슨 겉으로는 우리가 볼 수가 없어요. 속을 봐야 그 사람이 예수의 사람인지 아닌지 알 수 있다는 건데요.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분명하게 하나를 말씀하셨어요. 요렇게 요렇게 나타나는 현상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 수 있다 이거예요. 그러면 그게 뭘까요? 그게 바로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서로 돕고 서로 격려하고 서로 역사할 때, 아하, 저 사람이 바로 예수 믿는 사람이로구나, 교회 다니는 사람이로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된다는 거죠.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렇게 위로하고 격려하는 관계 속에서 만날 때, 그리고 제 위 꼭지점인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해 나가실 때, 그래서 이 귀한 구조가 우리 가운데 완성되어질 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게 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바울이 로마에 보낸 편지 가운데서 로마서 15장 5절에 귀한 말씀을 하나 해주셨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같이 보죠. 시작. 이제 인내와 위로의 하나님이 너희로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아 서로 뜻을, 근데 봐봐요,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 서로 뜻을 같이 하게 이렇게 되어지는데 그렇게 될 수 있는 나름대로의 이유가 있어요. 동기부여가 있어요. 그건 그 앞에 나옵니다. 인내와 위로의 하나님이 이거예요. 신앙생활에 있어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인내해야 됩니다. 그래서 믿음의 3요소 중 아주 중요한 게 뭡니까? 인내 아닙니까? 인내. 그걸 다르게 표현하면 참는 거죠. 이게 믿음 좋은 사람의 특징이에요. 그 다음에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로 신앙생활에 승리하게 하시는 또 하나의 중요함이 뭐냐면 위로하시는 거예요. 위로.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나를 위로해 주지 않는다면 내가 어떻게 돈독하게 신앙으로 옳게 쓸 수가 있겠어요? 하나님이 위로해 주시니까, 하나님이 역사하시니까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서서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위로가 우리 서로서로 가운데 있으니까 서로를 위로하고 격려하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저는 늘상 여러분들과 히브리서 10장 그 있는 말씀들을 여러분과 나누게 됩니다. 그때 사랑과 선행으로 서로 격려하며, 그 다음 절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그날이 옴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라. 그게 뭐냐면 한마디로 말해서 교회는 위로하는 곳이라는 거예요. 위로하고 격려해야만 사람은 옳게 살아갈 수가 있고 힘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목사인 저도 마찬가지죠. 여러분들의 위로가 필요하죠. 여러분 또한 마찬가지 아닐까요? 우리는 서로 위로가 필요한데, 맞아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로해 주시는 것 참 중요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서로의 위로 또한 필요하며 살아가게 된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을 하나 여러분과 보기를 원하는데요, 사도행전 9장 31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근데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것이, 언제나 여러분 보실 성경을 보실 때 접속사를 잘 이해하셔야 돼요. 그리하여에, 그리하여. 그래서 저는 저 말을 그러므로라고 바꾸는 것이 더 의미가 있지 않는가. 그렇기 때문에 이것도 괜찮아요. 그러면 뭔가 봐봐요. 뭐가 그리했다는 거죠? 뭐가 그러므로죠? 그래서 온 유대와 갈리 사마리아 교회가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하심으로 세워져 갔다. 언제 그랬다는 걸까요? 그리하여요. 그리하여. 저 그리하여는 사도행전 지금 우리가 9장 31절을 보지만 7장, 아니 그 앞쪽으로 가도 돼요. 근데 7장부터 보면 스데반 사건이에요. 스데반의 일로 말미암아 예수 믿는 사람들의 핍박이 하늘로 푼 줄 몰랐어요. 그래서 성도들이 흩어지고 흩어지고 흩어졌어요. 흩어져서 여러 곳에서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는 소문이, 소식이 이 예루살렘, 흔히 말하는 산헤드린 공회까지 들리게 됩니다. 그래서 회의가 있었겠죠.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니 그들이 다 흩어져서 그곳에서도 놀라운 역사를 이룬다고 하는데 어찌하면 좋겠느냐? 그럴 때 사울과 같은 사람이 더 많았던 것 같아요. 몇명 있었던 것 같아요. 그때 사울이 어찌했어요? 대제사장의 명을 받들어 가지고 다메섹, 다마스코스까지 자기가 가는 거예요. 명령만 내려주시죠. 내가 그곳에 가서 예수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을 잡아오겠습니다. 내가 그들을 혼내주겠습니다. 명령만 내려주십시오. 저는 이와 같은 명령을 받은 사람이 사울뿐만 아니라 상당히 많은 숫자가 있었다고 생각해요. 그러나 성경은 특별한 사람, 사울을 우리 가운데 소개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가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얼마나 힘들게 하고 얼마나 어렵게 했는지요. 사도행전 12장을 가보면 예수 믿는 사람들이 헤롯에 의해서 갇히게 되고 수많은 사람들이 살 수가 없어 흩어지게 되고 수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공동체로 모일 수가 없어서 우리가 카타콤베라고 그러잖아요. 지하로 숨어들어서 그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하곤 했어요. 그 예배하는 가운데 아까 읽은 다시금 보여줘보세요. 9장 31절. 그러한 가운데 그러므로 그렇게 했는데도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고 든든히 서서 놀라운 부흥을 이루어냈는데 여기 보면 두 가지 그렇게 되게 되는 이유를 설명해 주고 있어요. 하나는 주를 경외함이에요. 다르게 표현하면 예배하는 거예요. 예배하는 거. 전능하신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중요한 말, 성령의 위로로 해요. 성령 하나님이 위로해 주시는 겁니다. 성령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는 겁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한단다. 내가 너를 돕는단다. 내가 너를 위로한단다. 내가 너를 도와줄 거란다. 복되게 할 거란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성령 하나님의 위로가 우리 가운데 지속적으로 있다면 작군과 같은 시대적 상황 속에서 저는 여러분들이 두려워하고 떨고 힘들어하고 곤고해하고 그러지 않으리라고 봐요. 성령 하나님의 위로하심이 저에게도 있기 때문에 이후로의 교회들에 대한 진단들, 희망적인 거 말씀드린 대로 하나도 없다니까요. 다 뭐 교회가 앞으로 어렵게 되고 어떻게 되고 어떻게 되고 다 이런 얘기들이지 희망적인 얘기 없어요. 함에도 불구하고 저 두려워하지 않아요. 그것 때문에 염려하지 않아요. 왜요? 교회는 성령 하나님께서 위로하시고 함께 하시는 거라고, 더불어서 목사인 저에게 주님께서 위로를 주시고 격려를 주시고 주께서 함께 하시는 놀라운 은혜로 하기 때문에 나는 그저 나의 본분을 다하면 될 뿐이에요. 무슨 본분일까요? 나는 예배자로 쓰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로, 상황이 어떻건 시대가 어떻건 어떤 조건이 붙여지건 간에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로서, 혼점은 어떻고 둘임은 어떻고 셋임은 어때요?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면 되는 거죠. 저는 앞으로도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교회에 모인 성도들이 하나님의 위로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시는 은혜로 말미암아 직장이, 또한 여러분들의 사업이, 여러분들의 삶의 지경이 주의 위로하심으로, 은혜로, 격려하심으로 온전하게 세워져가는 역사들을 체험하는 귀한 여러분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로하세요. 여러분들을 도우실 거예요. 저도 이제껏 살아오면서 왜 그런 때가 없겠어요? 그럴 때마다 주님 늘 신방 오셨어요. 내가 너와 함께 한단다. 나는 너의 하나님이란다. 우리 주님도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목회라고 하는 것도
참 넘어야 될게 많아요. 이렇게 고때고때 넘어야 될 것들이 많아요. 그럴 때 또 참고 또 견디고 또 참고 또 견디는 그 힘은 어디로부터 나올까요? 오늘 말씀처럼이에요. 저는 여러분 가운데도 이런 은혜가 충만하기를 소망합니다. 또 하나, 여러분 13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거 우리 주님이 이것 위해서 또 제자들에게 기도하셨어요.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지금 내가 아버지께로 가오니 내가 세상에서 이 말을 하옵는 것은 그들로 내 기쁨을 그들 안에 충만히 가지게 하려 함이니이다. 밑줄을 그으신다면 내 기쁨을 그들 안에, 여기서 제자들이고요. 제자들뿐만 아니라 또 제자들, 우리들에게도 속하는 거예요. 우리들도 여기 해당되는 거예요. 당신의 기쁨이 우리 안에 있어서 충만히 가지게 하려는 것이다. 그런데 여러분, 요 말씀이 언제 하셨는지 아시죠?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기 바로 전날 하신 거예요. 우리가 흔히 그런 말 해요. 자기 일도 잘 추스리지 못하면서 남의 것 이야기하는 사람들, 자기 코도 석자인데 누가 누구를 챙기냐고, 누가 누구를 어찌하냐고. 입바른 말을 한 제자들이 아마 그렇게 주님께, 아니 지금 당신 돈을 많이 써서 십자가 지고 이렇게 끝날 건데 그래서 우리가 두려워하고 있는데 지금 뭐 당신의 위로를, 당신의 기쁨을, 당신의 평안을 우리에게 주신다? 말이나 되는 소리를 하시라고 아마 이렇게 말하는 제자들,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도 혹시 있었을지 몰라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다 알다시피 십자가가 주는 위로와 격려를 경험해 보지 못한 사람은 그렇게 말을 할 수가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삼고 주님을 나의 삶의 푯대로 삼고 나아가 보지 못한 사람은 그런 말을 할 수 있을지 몰라요. 그러나 그분이 나의 목자요, 그분이 내 삶의 주제요, 그분이 나의 삶의 모든 것이 되신다고 하는 이 주의 주되심을 고백하는 사람들에게는 여타 사람들의 그와 같은 넋두리가 들어오지도 않아요. 맞아요, 주님, 주님의 기쁨을 저에게 채워주세요. 맞아요, 주님, 주님의 기쁨으로 제가 채움받고 싶어요. 아마도 그렇게 기도하며 나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 모두에게 큰 기쁨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마태는 예수님을 이렇게 소개한다고 했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와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우리 주님만이 그러실 수가 있어요. 요한복음 3장에 가보면 니고데모가 나옵니다. 니고데모를 관원이라고 했는데 일반적으로 보면 산헤드린 공회원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그는 관원이니까 아마도 부자였을 거고 여러 면에서 성공한 남자였을 거예요. 그런데 그에게 하나 해결되지 않는 것이 있었어요. 아마 니고데모가 가졌던 질문은 모든 인간들이 갖고 있는 질문이라고 생각해요. 뭡니까 여러분? 죽음이란 뭔가? 그리고 그 이유는 어떻게 된단 말인가? 영생에 대한 문제였어요. 예수님을 찾아온 니고데모가 묻습니다. 내가 이런 질문을 갖고 있는데 영생이라고 하는 게 뭡니까? 이랬더니 우리 주님께서 알기 쉽게 얘기했지만 그 의미를 이해하지 못한 니고데모는 또 다르게 질문을 하긴 합니다마는 거듭나지 아니하면, 다시 태어나지 아니하면, 니고데모는 그것을 이해를 못해가지고 그럼 내가 어머니 뱃속에 들어갔다 와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아니었죠, 여러분.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뭔지를 알면은 우리 주님께서 인자하시게 설명을 다 해주심으로 니고데모가 만족을 갖고 돌아가게 됩니다. 4장에서는 수가성 여인이 등장을 하죠. 그 여인은 목마름에 대한 질문을 던져요. 이것 또한 니고데모가 던진 질문과 일맥상통한다고 보는 겁니다. 인생이라고 하는 게 건조하다는 거죠. 목마르다는 거죠. 그래서 이 여인은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결혼, 이 사실은 거기에서 결혼이라고 하는 거, 그래서 뭐 그 여자가 무슨 뭐 바람둥이 여자고 뭐 그런 의미가 아닌 거죠, 여러분. 결혼이라고 하는, 이거 하면 행복할까? 이렇게 하면 행복할까? 이렇게 하면 행복할까? 이렇게 하면 행복할까? 나름대로 찾고 있었던 여인이었어요. 그때 우리 주님이 꿰뚫어 보시게 되죠. 지금 있는 남편도 내 남편이 아니라고. 깜짝 놀랍니다, 이 여자가. 어떻게 나를 이렇게 안단 말인가. 깜짝 놀랍니다. 그럴 때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시죠.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뭐 우리 주님의 한마디에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되는 거예요. 우리가 알다시피 그 여인은 모든 사람들이 오수를 즐기던 이 근동아시아는 그 시간 때 오수를 즐기는 거니까 사람들의 눈을 피해서 거기에 왔었더랬어요. 뭐가 행복일까? 뭐가 진리일까? 어떻게 사는 것이 의미 있을까? 라고 생각하던 이 여인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자기 인생의 그 뭐라고 그럴까요? 장벽? 인생에 치고 있었던 나름대로의 그만의 어떤 삶의 원칙 다 뒤로 하고 그 한마디가 뭡니까? 물동이를 뒤로 하고 해요. 물동이를 거기다 놓고 모든 사람들, 두려워하던 사람들, 보기 싫던 사람들인데 그 가운데로 들어가서 외치게 됩니다. 뭐라고요? 와, 보라. 우리가 찾던 사람, 우리 인생의 갈급함을 해결해 줄, 우리 인생의 목마름을 해결해 줄, 우리의 모든 것들의 문제를 직답을 해결해 줄 그분이 지금 오셨다. 와, 봐라. 니고데모도 마찬가지고 수가성 여인도 마찬가지고 또한 실로암 연못에 모여 있었던 그 병자들도 마찬가지고 요한복음 7장에서 이제 마지막 명절 그 명절에 물을 갖다 부으면서 진정한 목마름을 해결해 줄 분은 다시 오실 메시아다, 오실 메시아다 이렇게 생각하던 그들에게 우리 주님께서 외치셨어요. 목마른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다 내게로 오라. 전능하신 그 주님, 능력의 그 주님을 만나는 순간 모든 것들은 다 해결되게 되어져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 주님을 여러분들이 만나셨다면 그 주님의 기쁨이 바로 우리 가운데 있게 되는 거죠. 그 주님의 기쁨이 우리로 하여금 이 세상을 힘있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또 하나 우리 주님의 기도는 17절에 나와 있습니다. 17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같이 봅니다. 시작.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아멘. 다르게 표현하면 깨끗하게 해달라 하는 말이에요. 모든 사람들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깨끗하고 싶어 하고요. 자기 나름대로 의미 있는 삶을 살고 싶어 해요. 그런데 여러분 그게 그렇게 되는 거냔 말이에요.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 뭔가를 하려고 한다고 하는 것은 그게 쉬운 게 아니에요. 저는 젊은 시절, 청년 시절을 수원에서 컸는데요. 그 수원에서 이제 서울로 이렇게 학교 통학을 하고 막 그럴 때 늘상 기도했던 그 기도의 제목이 뭐냐면 제가 자랄 때만 하더라도 지금 수원이 아니어서 그때는 뭐 그렇게 크지 않았었으니까 남문, 그 화옥문 있는 그쪽이 조금 번화가였어요. 젊은 저는 무슨 기도를 하며 컸냐면 하나님 제가 저기에 안 가게 해주세요. 거기 간들 뭐하게, 거기 간다고 뭐 큰일 나겠어요? 그런데 혹여라도 그런 데 가면 잘못될까봐. 저는 말씀드렸잖아요. 청년 때 포장마차도 안 들어갔다고. 그런데 들어가면 난 뭐 잘못되는 줄 알았어요. 뭐 저는 모르고 살아서 그렇죠. 그리고 그런데도 이렇게 쳐다보지도 않고 지나다니고 조금 쳐다는 봤네요. 이렇게 조금 쳐다보고. 그러면서 갔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젊은 시절을 보냈어요. 죄송하지만 내가 나를 지켰다고요? 내가 나를 지킬 수 있다고요? 천만의 말씀이에요. 주님이 함께 해주셔야죠. 그래서 보면 내가 나를 지키고 내가 나를 깨끗하게 할 수 있는 것은 내가 아닌 거예요. 내가 아닌 거. 우리 주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진리로 저들을 거룩하게 해달라고. 진리로 제자들을 거룩하게. 그럼 진리가 뭡니까? 이 진리라고는 알레데이아라고 하는 이 히브리어가 헬라어가 쓰였는데 이 진리라고 하는 것을 세 가지로 설명해 볼 수가 있어요. 재판정에서 쓰는 용어이기도 해요. 진리는 검사 쪽과 변호사 쪽이 서로 진리 공방 또 나름대로 논리 전개를 해 나가잖아요. 뭐가 옳다 저걸 할 때 변호사 쪽도 그렇고 검찰 쪽도 그렇고 그 누구도 감히 이러니 저러니 시시비비를 가릴 수 없는 그 사건의 진상의 진리가 있어요. 그 사건의 진상에 딱 요거에도 우리가 흔히 말하는 팩트라고 하는 말 하죠. 거기에 대해서 이런저런 말할 게 없어요. 그 증거가 딱 있기 때문에 그게 진리입니다. 또 하나 우리가 일반적으로 그건 비화예요. 그건 설화예요. 그거는 사람들이 만들어낸 거예요. 이런 식의 이야기를 역사상에서 이야기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것이 실제적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진리라고 하는 것은 그 누구도 거부할 수 없는, 그 누구도 다르게 이야기할 수 없는 사실 그것이에요. 그 우리가 흔히 말하는 거예요. 역사적 진실이에요. 이것이 진리입니다. 여기서 조금 하나 이야기를 한다면 여러분, 우리가 동정녀 탄생이 왜 중요합니까? 원죄 문제 때문에 그렇죠. 또 하나 중요한 이유는 어디 있습니까? 그것이 역사적 사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누가 만들어낸 사람도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형상적 이미지로 우리 가운데 오는 것도 아니에요. 예수님은 바로 역사적인 분이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세 번째로 또 하나, 이것은 몰트만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야기한 건데, 이 철학적 진리를, 나름대로 철학적인 것들을 어떻게 이야기할 때 이런 이야기를 한다고요. 일반적으로 거짓이나 또 다른 어떤 것들에 대해서 그 어떤 것도 말이죠, 이러니저러니 말할 수 없는 절대적인 것, 이게 진리라고요. 설명을 조금 너무 장황하게 한 것 같기도 합니다만 우리는 바로 그 진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뭡니까 여러분? 성경입니다. 성경만이 진리입니다. 성경이 우리를 살리는 줄로 믿습니다. 성경이 우리를 올바른 길로 인도하고 성경이 우리를 지켜주고 성경이 우리를 보호해줘요. 우리 주님 말씀하셨어요. 아버지요, 저들을 보존해 주시고 저들을 깨끗게 해 주시고 저들이 하나가 되게 해 주시는데 하나님, 이 진리 안에서 이루어지게 도와주옵소서. 여러분 가운데도 그런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 진리가 우리를 온전케 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말고 우리를 온전케 할 수 있는 그 어떤 것도 없습니다. 마지막 17장 18절 그리고 23절에 보면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나도 그들을 세상에 보내었고, 23절에는 곧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또 나를 사랑하심 같이 그들도 사랑하는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하신다 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보냄을 받았다고 하는 게 참 중요합니다. 단어들이 조금씩 달라서 그런데요, 요한복음 17장을 이렇게 쭉 읽어보면 우리가 이 세상에 하나님께서 보냄을 받았다, 하나님으로부터 보냄을 받은 사람들이다 라고 하는 의미의 강조가 한 여섯 번 정도 들어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이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보존함을 입으셨어요. 여러분들이 그분의 진리로 말미암아 깨끗해지셨어요. 여러분들이 그분의 인도하심으로 말미암아 평안을 누리고 살아가고 계세요. 여러분들이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한 지체가 되셨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모든 것들을 다 온전케 하는 것은 성경 말씀이고 그 말씀을 우리가 믿는다면 우리가 또한 모르는 사람들에게 주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야 될 것이라고요. 그분이 나의 생명이라고. 이렇게 힘들고 어려울 때, 이렇게 모든 것들이 다 우리 가운데 두려움으로 다가오는 미래가 장래가 옳지 못함으로 우리가 바라지 않는 것들로 예측되는 이때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승리함을 얻을 수 있다고, 평안함을 얻을 수 있다고, 안정감을 가질 수 있다고, 우리 주님이 말씀하셨다고, 내 기쁨을, 당신의 기쁨을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말씀하셨다고, 여러분들이 그 말씀을 다른 사람들에게 해주셔야 돼요. 아직도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는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안다고 하지만 아직도 잘 세워져 있지 않은 사람들에게, 여러분들의 심령 가운데 단단하게 자리 잡고 있는 그분을 이야기해 주셔야 돼요. 그분을 또 이야기해 주셔야 돼요. 그러므로 코로나19로 인해서 상황적 이 기대감이 온전치 못하고 또 우리에게 주어질 상황이 안 좋은 형태로 변화된다 할지라도 염려하시지 말고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분의 기도가 오늘도 우리를 온전히 세워주신다라고 하는 이 믿음으로 승리하며 나가는 귀한 여러분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찬양이 그와 같은 고백을 담고 있습니다. 같이 찬양하도록 합니다. 자리에 일어나서 찬양합니다. 다시 한번 합니다. 주 안에 우리 하나.